The Exemplary Novels, 세르반테스는 개들이 본 세상이 수록된 자신의 작품집에 이런 제목을 붙였습니다. 우리말로 모범소설 이런 뜻이죠. 이 모범이란 말이 참 의미심장합니다. 이른바 귀족 문학이 주류였던 17세기에는 문학에 대한 검열이 꽤 셌다고 하네요. 세르반테스는 모범소설이란 말로 검열의 나를 피할 셈이었다고 하죠. 그런데 그것뿐이었을까요? 천만에요. 세르반테스는 이 김에 모범이란 말을 재정의해버렸습니다. 그는 시대의 변화를 읽었습니다. 세상도 풍속도 사람들도 모두 뒤집혀버렸음을 알았죠. 그래서 새로운 모범이 필요하다고 봤죠. 그것은 바로 최초로 근대화를 맞이한 유럽의 모범, 유럽의 정신이었습니다. 근대 문학의 모범을 제시한 작품, 세르반테스의 개들이 본 세상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영어로 듣고 한국어로 이해하고 가슴으로 즐기는 문학살롱, 이승열의 영미문학관입니다. 저는 책 읽어주는 남자 이승열입니다. 반갑습니다.
Good evening, everyone. 저는 책 읽어주는 여자 케이넌입니다.
세계의 축이 신에서 인간으로 옮긴 시대, 바로 르네상스죠. 르네상스 문학하면은 반드시 언급되는 것이 이 돈키호테인데요. 세르반테스가 돈키호테 출간 8년 후에 발표한 모범 소설집, 이 작품 역시 르네상스, 그 근대적 정신을 엿볼 수 있는 걸작선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몇몇 고유명사를 빼면요, 시대 차이가 크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점만 봐도 알 수 있지 않나요?
네, 개가 된 사람 설정도 영화에서 많이 봤고요.
당시에는 이것도 대단한 파격이었다고 합니다. 파격이 고전이라는 영생을 얻으려면 인간의 보편적인 심성에 대한 진실을 담을 때에만 가능하다고 하죠. 개들이 본 세상처럼요. 몇 세기가 지나도 빛을 잃지 않는 걸작의 향기를 추억으로 남기는 선물 준비했습니다. 도서출판 시공사에서 미겔 데 세르반테스의 개들이 본 세상 작품집을 선물로 드립니다. 이승열의 영미문학관 홈페이지 감상 게시판에 공지글을 참고해 주시고요. 케일린, 영미문학관에 참여하는 방법 알려주십시오.
네, 홈페이지 주소는요. home.ebs.co.kr/englet이고요.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45, EBS 인터넷 라디오 반디 게시판, 트위터, 페이스북 계정 EBS underbar englet, englit. 편하신 곳으로 사연과 메시지 보내주세요. 이승열의 영미문학관에서 감상하는 작품의 영어 텍스트는 홈페이지 대본 게시판에서 미리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듣기와 팟캐스트를 이용하시면 지난 방송 다시 들으실 수 있고요. 생방송은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해 주세요. 네. 보이는 라디오 보면 오늘 또 어제에 이어서 아주 뜨거운 인기를 실감했던 고동이가 또 나와 있습니다.
네, 어제 반디 게시판에 불이 났다는군요.
네, 아 고동이가 누구의 개냐라는 질문도 있었었는데요. 네네. 저희 작가님, 최세희 작가님의 음흠. 아주 아끼고 사랑하는 아들이죠.
큰일 났습니다. 유명인이 됐으니, 유명견이 됐으니 이제 마음대로 돌아다니지 못하겠네요.
네, 우리가 베르간사라고 이름을 지어줄까요?
베르간사.
안녕. 고동.
반응이 없어. 이승열 씨가 설 자리가 없을 듯.
어떻게요?
읽으라고 하는데요.
아유, 그렇진 않아요.
아유, 고동 아직 멀었죠. 네.
아, 정말 잘생겼네요.
네. 오늘도 잘 부탁할게요.
네.
브루스 스프링스틴의 Surprise, Surprise 오늘 고른 첫 음악이고요. 음악 끝나고 돌아오겠습니다.
이승열의 영미문학관.
안녕. 나는 베르간사라고 해.
나는 시피온이라고 해.
우리 둘 다 개야. 아픈 개들이 오는 재활병원에서 만났어.
그리고 오늘 밤 우리가 인간의 말을 하게 된 걸 알았지.
그런 김에 우리가 살아온 얘기를 하기로 했어.
주로 이 친구 베르간자가 하고 있어. 아, 이 친구 정말 산전수전 다 겪은 개더라고.
그래, 태어난 곳이 도살장이니 말 다 했지. 난 인간의 하인으로 태어나서 정직하게 열심히 살았어. 하지만 인간들은 싹수부터 노란 종자들이었어. 틈만 나면 다른 인간들을 등쳐먹지 못해 안달이었거든.
팔자 편한 양치기 개가 됐을 때도 마찬가지였지. 목동들이 양을 죽여서 고기를 먹어놓고는 전부 다 늑대 탓이라고 주인한테 거짓말을 했대. 그래서 베르간자는 늑대를 막지 못한 죄로 죽지 않을 만큼 맞았대 글쎄.
그래서 또다시 방랑의 길을 떠났어. 그리고는 세비야의 부유한 상인을 주인으로 만났지. 행운이었어. 어떻게 그런 행운을 낚았느냐고? 지금부터 그 비법을 알려줄게.
With respect to your question, how I set about getting a master, you are aware that humility is the base and foundation of all virtues, and that without it, there are none. It smooths inconveniences, overcomes difficulties, and is a means which always conducts us to glorious ends. It makes friends of enemies, tempers the wrath of the choleric, and abates the arrogance of the proud. It is the mother of modesty and sister of temperance. I availed myself of this virtue whenever I wanted to get a place in any house, after having first considered and carefully ascertained that it was one which could maintain a great dog. I then placed myself near the door, and whenever anyone entered whom I guessed to be a stranger, I barked at him. And when the master entered, I went up to him with my head down, my tail wagging, and licked his shoes. If they drove me out with sticks, I took it patiently and turned with the same gentleness to fawn in the same way on the person who beat me. The rest let me alone, seeing my perseverance and my generous behavior. And after one or two turns of this kind, I got a footing in the house. I was a good servant. They took a liking to me immediately, and I was never turned out, but dismissed myself, or, to speak more properly, I ran away. And sometimes I met with such a master that, but for the persecution of fortune, I should have remained with him to this day.
시비온, 너도 알다시피 겸손은 모든 미덕의 바탕이자 근본이지. 겸손 없이는 아무것도 되지 않는 법이야. 겸손은 모든 장애를 극복하게 해. 겸손이야말로 우리를 영광스러운 결말로 이끌게 하지. 겸손한 마음은 원수와 친구가 되게 하고 불같은 분노를 가라앉히고 오만한 사람의 거만함을 약하게 하지. 겸손은 정숙함의 어머니, 절제의 자매야. 겸손과 함께라면 악은 승리할 수 없어. 부드러움과 온순함 앞에서 모든 죄업의 화살은 무뎌지고 그 촉도 못 쓰게 되니까. 아무튼 난 어떤 집에서 일하고 싶어지면 일단 그 집이 큰 개가 살만한 집인지를 곰곰 따져봐. 그리고 대문가에 머물면서 낯선 사람이다 싶으면 웰웰웰 하고 짖어대고 주인이다 싶으면 머리를 숙이고 꼬리를 흔들면서 그의 구두를 혀로 깨끗이 닦아줘. 그 덕에 나는 그 상인의 집에 머물 수 있었어. 다들 날 좋아해 줬어. 난 새로운 주인을 찾은 거야. 운명의 장난만 아니었다면 계속 그 집에 있었을 거야.
I planted myself at the door of a large house belonging to a merchant, exerted myself as usual, and after a few trials gained admission. They kept me tied up behind the door by day and let me loose at night. I did my duty with great care and diligence, barked at strangers and growled at those who were not well known. I did not sleep at night, but visited the yards and walked about the terraces, acting as general guard over our own house and those of the neighbors. And my master was so pleased with my good service that he gave orders I should be well treated and have a ration of bread with the bones from his table and the kitchen scraps. For this, I showed my gratitude by no end of leaps when I saw my master, especially when he came home after being abroad, and such were my demonstrations of joy that my master ordered me to be untied and left loose day and night. As soon as I was set free, I ran to him and gamboled all round him, without venturing to lay my paws on him, for I bethought me of that ass in Aesop's fables, who was ass enough to think of fondling his master in the same manner as his favorite lapdog, and was well bastard for his pains. I understood that fable to signify that what is graceful and comely in some is not so in others. Let the ribald flout and jeer, the mountebank tumble, let the common fellow, who has made it his business, intimate the song of birds and the gestures of animals, but not the man of quality, who can deserve no credit for renown from any skill in these things.
그래서 그 상인의 큰 집 대문에 이르렀을 때 이미 말한 방법대로 했어.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 그 집에 머물게 되었지. 주인은 한낮에는 날 문 뒤에 묶어놓았고 밤에는 풀어줬어. 난 정말 성의를 다해서 봉사했어. 낯선 사람을 보면 지저댔어.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으렁거렸어. 밤에는 잠도 안 자고 가축구리를 돌봤지. 지붕 위로 올라가 내 집은 물론 이웃집의 공동 보초 역할까지 했어. 나의 부지런함에 주인은 매우 만족해했어. 덕택에 부엌에서 남은 음식과 식탁에 올려졌다가 남은 빵과 뼈는 전부 내 자지가 됐지. 난 주인을 볼 때, 특히 주인이 밖에서 들어올 때는 한없이 깡충깡충 뛰어오르며 감사의 표시를 했어. 내가 얼마나 기쁘게 뛰어올랐던지 주인은 정말 즐거워하더라고. 그래서 나를 낮이나 밤이나 자유롭게 돌아다니도록 풀어주었어. 끈에서 풀려났을 때도 나는 주인에게 달려가서 그의 주위를 빙빙 돌았지. 하지만 주인의 손을 핥진 않았어. 이솝 우화에 나오잖아. 당나귀가 개 흉내를 내겠다고 주인 손을 핥다가 죽도록 얻어 터진 이야기 말이야. 이 우화의 교훈은 어떤 사람이 하면 매력적인 행위가 다른 사람에게는 그리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다. 뭐 이런 거 아니겠어?
아, 알았으니까 베르간자 계속 이야기해.
알았어, 알았어. 또 곁길로 새어나갔네. 주인에게는 12살, 14살 된 아들들이 있었어.
Well, this merchant I have been telling you of had two sons, one aged 12, the other about 14, who were studying the humanities in the classes of the Company of Jesus. Then they went in pomp to the college, accompanied by their tutor, and by pages to carry their books, and what they called there Vidi Mecum. To see them go with such parade on horseback in fine weather, and in a carriage when it rained, made me wonder at the plain manner in which their father went abroad upon his business, attended by no other servant than a negro, and sometimes mounted upon a sorry mule.
You must know, Berganza, that it is a customary thing with the merchants of Seville, and of other cities also, to display their wealth and importance, not in their own persons, but in those of their sons. For merchants are greater in their shadows than in themselves. And as they rarely attend to anything else than their bargains, they spend it all on themselves. But as ambition and wealth burn to display themselves, they show their own in the persons of their sons, maintaining them as sumptuously as if they were sons of princes. Sometimes, too, they purchase titles for them and set upon their breasts the mark that so much distinguishes men of rank from the commonalty.
It is ambition, but a generous ambition that seeks to improve one's condition without prejudice to others.
Seldom or never can ambition consist with abstinence from injury to others.
Have we not said that we are not to speak evil of anyone?
Hey, but I don't speak evil of anyone.
You now convince me of the truth of what I have often heard say, that a person of a malicious tongue will utter enough to blast 10 families and culminate 20 good men. And if he is taken to task for it, he will reply that he said nothing. Or, if he did, he meant nothing by it, and would not have said it if he had thought anyone would take it amiss.
Juine 어린 두 아들은 예수의 학교에서 라틴어를 공부했어. 아이들은 책가방을 들어주는 하인과 양육교사와 함께 학교에 갔어. 맑은 날에는 화려한 가마를 타고 가고 비가 오면 마차를 타고 갔지. 소탈한 학부모 학원은 영 딴판이었지. 내가 아는 아버지는 사업상 모임에도 흑인 한 명만 데리고 다녔는데 말이야. 때론 보잘것없는 노새를 타고 다니기도 하고.
베르간자, 네가 잘 모르나 본데. 세비야의 도시 상인들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자식을 통해서 자신의 권위와 부를 과시해. 전통이지. 상인들은 내면보다는 겉모습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거든. 그 사람들이 장사나 체면 외에 다른 것에 신경을 쓴다면 그건 기적 같은 일일 거야. 그들에게 야망과 부는 과시를 하기 위해 존재하는 거거든. 자식들을 왕자처럼 꾸며놓는 것도 똑같은 거야. 어떤 상인들은 귀족 자기를 돈으로 사서 이 가슴에 달고 다니기까지 하잖아?
그건 야망이야. 하지만 제3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면 자식들이 더 잘 되라고 노력하는 게 뭐 문제 있나?
제3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욕망이 충족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거나 거의 없다고.
스피오, 어느 날 주인의 아이들이 책가방을 정원에 놔둔 채 학교에 갔어. 난 그래서 책가방을 입에 물고 아이들 뒤를 따라갔어. 학교까지 쫓아가서는 교실로 들어가서 예의 바르게 큰 아들에게 책가방을 건네주었지. 이 일이 주인장 귀에까지 들어갔어. 주인은 정말로 기뻐하면서 날 칭찬해 주었지.
My masters were so pleased with my carrying them the notebook that they would have me do so every day. And thus I enjoy the life of a king, or even better, having nothing to do but to play with the students, with whom I grew so tame that they would put their hands in my mouth, and the smallest of them would ride on my back. They would fling their hats or caps for me to fetch, and I would put them into their hands with marks of great delight. They used to give me as much to eat as they could, and they were fond of seeing, when they gave me nuts or almonds, how I cracked them like a monkey, let fall the shells, and ate the kernels. One student, to make proof of my ability, brought me a great quantity of salad in a basket, and I ate it like a human being. It was the winter season, when manchets and mantequillas abound in Seville, and I was so well supplied with them that many an Antonio was pawned or sold that I might breakfast. In short, I spent a student's life without hunger or itch, and that is saying everything for it. For if hunger and itch were not identified with the student's life, there would be none more agreeable in the world, since virtue and pleasure go hand in hand through it, and it is passed in learning and taking diversion.
Scipion, 그 일이 있은 후 주인은 내가 아이들에게 직접 책가방을 갖다 주는 걸 아주 좋아하게 됐어. 난 성의를 다해 그 일을 했지. 그 일을 하는 동안 왕이 부럽지 않을 만큼 행복했어. 아이들은 나랑 장난치는 걸 좋아했어. 나 역시 어린 학생들이 내 위에 올라타도 아무렇지 않을 정도로 그들에게 익숙해졌어. 애들이 모자를 집어던지면 나는 기쁜 표정으로 그걸 조심히 물어다 그들에게 돌려주었어. 애들은 나에게 열성적으로 먹을 것을 주었어. 내가 호두나 개암을 받아서는 원숭이처럼 쪼개서 껍질을 벗기고 속을 먹는 걸 보는 걸 아주 좋아했지. 내 솜씨를 확인하려고 일부러 샐러드를 싸오면 나는 사람처럼 먹어주었지. 겨울에는 세비야에선 고급 음식이었던 빵과 버터를 사와선 나에게도 나눠줬어. 난 마치 대학생이 된 것 같았어. 배고픔도 추위도 모르는 행복한 생활, 미덕과 기쁨, 배움과 즐거움이 함께하는 그런 생활 말이야.
'Happy life ended too soon for me. It appeared to the professors that the students spent the half hour between the classes not in studying the lessons, but in playing with me. And therefore they ordered my masters not to bring me any more to the college. I was left at home accordingly, at my old post behind the door. And notwithstanding the order graciously given by the head of the family that I should be at liberty day and night, I was again confined to a small mat with a chain round my neck. Ah, friend Scipio, did you but know how sore a thing it is to pass from a state of happiness to one of wretchedness, When sorrows and distresses flood the whole course of life, either they soon end in death, or their continuance begets a habit of endurance, which generally alleviates their greatest rigor. But when one passes suddenly and unexpectedly from a miserable and calamitous lot to one of prosperity and enjoyment, and soon after relapses into his former state of woe and suffering, this is such a poignant affliction that if it does not extinguish life, it is only to make it a prolonged torment. Well, I returned to my ordinary rations and to the bones which were flung to me by a negress belonging to the house. But even these were partly filched from me by two cats, who very nimbly snapped up whatever fell beyond the range of my chain.
"그러나 행복은 오래 가지 않는 법. 이런 병원과 즐거움에서 날 제거하려는 한 부인이 나타났거든. 내가 보기엔 그 부인은 한 가지가 이루어지면 다른 이유로 그것을 원위치에 돌려놓는 성격 같았어. 그래서인지 별명도 이유가 많은 부인이었어. 아무튼 선생들은 어린 학생들이 쉬는 시간에 복습은 안 하고 나랑 노는 게 영 마음에 들지 않았나 봐. 그래서 결국 우리 주인에게 날 학교에 데리고 오지 말라고 했지. 주인은 한수 없이 날 집으로 데려왔고 난 대문지기로 돌아갔어. 그뿐이야? 끈에 묶여서는 문 뒤를 지키는 신세가 됐어. 시비온, 행복한 시절을 보낸 후 불행한 시절로 보내는 게 얼마나 가혹한지 알아? 난 알아. 너무도 잘 알아. 결국 나는 흑인 하녀가 던져주는 빵과 뼈로 연명하게 됐어. 그나마 고양이들이 그 빵과 뼈에 일화를 뺏어갔지.
My evil fortune, not content with having torn me from my studies and from the calm and joyous life I led amid them, not content with having fastened me up behind a door and transferred me from the liberality of the students to the stinginess of the negress, resolved to rob me of the little ease and comfort I still enjoyed. Look ye, Scipio, you may set it down with me for a certain fact, that ill luck will hunt out and find the unlucky one, though he hides in the uttermost parts of the earth. I have reason to say this, for the negress was in love with a negro, also belonging to the house, who slept in the porch between the street door and the inner one behind, which I was fastened. And they could only meet at night, to which, and they had stolen the keys, or got false ones. Every night the negress came downstairs, and stopping my mouth with a piece of meat or cheese, opened the door for the negro. For some days, the woman's bribes kept my conscience asleep, but for them, I began to fear that my ribs would come together, and that I should be changed from a mastiff to a greyhound. But my better nature coming at last to my aid, I bethought me of what was due to my master, whose bread I ate, and that I ought to act as becomes not only honest dogs, but all who have masters to serve.
궁핍과 고독 말고도 나를 더 불행하게 한 것이 있었어. 바로 인색한 흑인 하녀였지. 그 전에 함께 지냈던 어린 학생들과 비교하니까 더했지. 스비온, 믿어줘. 세상의 마지막 구석에 숨는다 한들 불행한 자에게는 불행이 끝까지 쫓아가는 것 같아. 그래, 불행은 결국 날 마지막 궁지로 몰고 가기 위해서 새로운 사건을 준비한 모양이었어. 그 흑인 하녀는 그 집 노예인 흑인 하인을 사랑했어. 흑인 남자는 밖간문과 중간문 사이에 있는 현관에서 잠을 잤지. 그 현관 뒤에 내가 있었지. 그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은 모두가 잠든 한밤중밖에 없었어. 그래서 하녀는 흑인 남자의 방문 열쇠를 복사해뒀지. 하녀는 밤이 깊어지면 내려왔어. 그리고 고기 조각이나 치즈 조각으로 내 입을 막았어. 그리고는 흑인 남자의 방문을 따고 들어가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지. 그래, 난 침묵을 지켰어. 흑인 하녀가 던져주는 뇌물을 먹고 그들이 정을 통하도록 도와준 거야. 그 여자의 선물 공세로 내 양심은 황폐해져 갔어. 선물 없이는 배가 고파서 옆구리를 움켜줘야 했지. 난 점점 잡종전이 되어가는 것 같았어. 하지만 난 좋은 품종인 걸, 주인의 은혜에 보답할 줄 아는 개인 걸, 은혜를 갚는 이름난 충견처럼, 무엇보다 개의 본분인 노동의 대가로 정정당당히 빵을 먹고 싶었다고. 네, 개들이 본 세상 두 번째 이야기 즐겁게 감상하셨는지요? 최송민님께서는 심도 있는 내용을 논하는 멍멍이들이네요. 멍멍이들이 그들의 멍멍이들의 대화를 엿듣고 있는 듯한 느낌. 말 그대로 정말 한여름밤의 꿈 같은 방송. 영미문학관 감사해요 해주셨습니다. 개라고 해주세요. 개들이 대화하고 있습니다.
아, 멍멍이도 귀엽잖아요.
너무 귀여우니까 네. 좀 이렇게 좀 심도 있는 얘기가 약해질 것 같은 그런 높아심?
뭐. 네, 그런 느낌도 있긴 있네요. 네. 소원님께서요. 세르반테스의 어마어마하게 디테일한 서술에 어제 오늘 깜짝깜짝 놀라네요. 아, 그리고 고동군도 율사마만큼 멋있어요 라고 해주셨는데요.
고동군도 케일린만큼 귀여워요.
아, 또 이렇게. 아니에요.
고동이는 남자견이죠.
남자견이죠. 그죠, 수컷이죠.
네네네. 류재인님께서 내용이 깊이가 있네요. 제 3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으면 이익을 취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다는 점. 살면서 부딪히는 고민의 하나인데 저는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상대적으로 적지만 있을 것도 같아요.
맞아요. 있을 거예요.
네.
네,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죠. 네. 장세진님께서요. 이 17세기 세비야의 부유한 상인들이 자식을 통해 자기 과실했다는 대목에 대해서요. 그 시절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도 자식을 통해 부모의 권력이나 부가 매겨지다니. 이라고 해주셨어요.
그렇군요. 자식은 재산이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네. 네. 그런 말이 있죠.
라고 생각하셔도 적당히 해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네요.
이승열의 영미문학관에서 마련한 이번 주 선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영미문학관 협찬 상품입니다. 시공사에서 개들이 본 세상을, 다산책방에서 마이클 온다체의 소설 고양이 테이블을, 저자극 기능성 천연 화장품 브랜드 그린이프에서 천연 화장품 선물 세트를, 아로마 테라피아 자연주의 제품 쇼핑몰 말글땀에서 아로마 선물 세트를, 청호 건강에서 유기선식 든든한 아침 만찬을, 청담동 어느 아름다운 날 스튜디오에서 가족사진 촬영권을 드리고요. 공연 선물도 있습니다. 블루스퀘어 삼성전자홀에서 공연 중인 뮤지컬 레미제라블, 6월 19일 수요일 오후 8시 공연 티켓 게시판에 신청해주세요.
오늘 함께 들으신 음악 소개하겠습니다. Still Corners의 노래였죠. Going Back to Strange. 그리고 펄프의 Dogs Are Everywhere 함께 하셨습니다. Alt J의 Matilda 오늘 끝곡으로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 밤 9시 개들이 본 세상 세 번째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책 읽어주는 남자 이승열이었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세요.
책 읽어주는 여자 케이든이었습니다. Good night and sweet dreams.